히브리서 11번 메시지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됨을 보기로 합니다. 거룩함에 대하여 히브리서만큼 많이 이야기한 책은 없습니다. 거룩함은 절대적으로 요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장 14절에서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게 되는 것을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한 기독교의 각종 학파의 배경들을 알아보고 거룩함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은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 계시는 거의 잃어버린 바 되었었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하나님은 모든 진리들을 회복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한 첫 번째 진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난 500년 동안의 교회 역사를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회복하신 후에 바로 거룩하게 됨을 회복하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하게 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같이 그렇게 분명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의 회복조차도 매우 분명하기는 했으나 완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의 객관적인 일면은 회복되었지만 주관적인 일면은 회복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에서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회복된 후에 거룩하게 됨의 회복이 뒤따랐지만 그것은 충분하게 확실하게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거룩하여짐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의 역사를 근거로 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는 18세기에 옥스퍼드에 있는 한 대학생 집단,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조지 휘트필드와 같은 이들을 사용하셨고 이 젊은이들이 하나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진젠돌프가 인도하는 모라비안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일으킴을 받았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은 요한 웨슬리를 도와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준 것입니다. 웨슬리는 미국에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까지도 구원에 대해 분명치 않았습니다. 그가 모라비안 형제들에게서 구원에 대한 도움을 받은 것은 미국으로 가는 배 위에서였습니다. 미국에서 얼마 동안을 보낸 후에 웨슬리는 유럽으로 돌아와 진젠돌프와 그 외 다른 형제들이 교회 생활을 시작한 곳, 즉 보헤미아, 체코 서부의 옛 지방을 방문하였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거기 머무르는 동안 그는 그들로부터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가 쓴 어느 책에서 그는 만일 그가 영국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면 남은 여생을 보헤미아에서 보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곳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영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요한 웨슬리로 말미암은 부흥이 영국을 혁명으로부터 구출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요한 웨슬리의 전도 영향이 얼마나 컸던가를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요한 웨슬리와 조지 휘트필드를 포함한 이 옥스퍼드의 대학생들은 어떤 규율을 채택하여 자신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교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 규율에 의해 매우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요한 웨슬리와 그들은 합당한 생활을 위해 이 규율들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런 생활을 거룩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리교인들에 의해 시도되었던 성결로서 죄 없는 완전함인 것입니다. 나사렛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회도 감리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거룩함을 오늘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에 존 넬슨 다비가 인도하는 형제회가 일어났습니다. 형제회는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죄 없는 완전함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3장 17절을 근거로 하여 성전이 그 금을 거룩하게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을 거룩하게 만든 것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형제회의 교사들은 시장에 있는 금은 비록 그것이 죄되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지고 거룩한 성전에 놓여지기 전까지는 거룩하지 않았음을 지적했습니다. 성전에 놓여질 때 그 금은 비로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논조는 매우 강해서 아무도 그들을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태복음 23장 20절을 근거로 하여 형제회의 교사들은 주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제단이 재물을 거룩하게 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소나 양도 흠이 없고 온전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 제단에 놓여져 거룩하게 되기 전까지는 거룩하다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형제회는 죄 없는 완전함이 곧 거룩함이라는 가르침은 성경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인간의 관념이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여 그 가르침을 반박했습니다. 이론적인 논쟁으로 유명해진 형제회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에서 음식이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역시 인용했습니다. 음식이 시장에 있을 때 그것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것에 그릇된 것이 없고 죄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속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음식이 성도들의 식탁에 놓여지고 성도들에 의하여 기도된 바 되면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절들을 인용하여 형제회 교사들은 거룩하게 됨은 위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됨은 전적으로 위치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금이 금방에 있을 때는 속된 것이지만 그것이 성전에 놓일 때는 그 위치가 달라졌으므로 거룩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는 속된 것이지만 제단 위에 놓일 때는 거룩한 것입니다. 시장 안에 있는 음식도 속된 것이지만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됩니다. 이런 구절들의 빛 아래 형제회는 거룩함이 위치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원래 우리의 위치는 세상적인 것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분별될 때 우리의 위치가 변하고 그 결과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회의 이러한 가르침은 전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여러 해 전 우리가 거룩하게 됨에 관한 여러 학설들을 연구했을 때 우리는 형제회의 가르침에 동의했었습니다. 우리는 죄 없는 완전함이 거룩함의 진정한 의미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이 위치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신약을 연구함에 따라 우리는 거룩함, 거룩하게 됨이 단지 위치상의 문제일 뿐 아니라 성분에 관한 문제임을 발견했습니다. 거룩하게 됨은 우리의 위치의 변화에 관한 문제일 뿐 아니라 우리의 성분의 변화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금, 제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재물,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음식을 들어 말할 때에는 거룩하게 됨에 대한 위치에 관한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헬라어로 거룩하게 됨이란 단어가 두 번 쓰인 로마서 6장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있어서 흠정역에서는 거룩하게 됨이란 말 대신에 거룩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말들은 차이가 있으니 거룩은 체험을 포함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됨은 어느 정도 체험을 가리키거나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로마서 6장을 읽으면 그것이 위치를 다룰 뿐만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우리의 성분까지도 다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2장에서도 거룩함은 주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게 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우리 속에 심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위치만으로의 거룩하게 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분이 거룩하게 됨을 말합니다. 이 거룩하게 됨에서는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 깊은 곳을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으로 적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전체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분의 거룩하게 됨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 하나에서 난지라 라는 말은 위치를 말합니까? 아니면 성분을 말합니까? 의심할 나위 없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이시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모두 하나에서 난 것입니다. 뭇뭇에게서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실제적으로는 뭇뭇으로부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근원은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본질, 곧 성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모두 한 근원,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근원이시요, 그분은 거룩함을 입은 모든 자들의 근원이십니다. 이것은 위치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성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11절의 나머지 부분은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것은 그와 우리가 다 한 아버지, 한 근원으로부터 나왔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우리를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개를 좋아합니다. 당신은 개를 기꺼이 형제라고 부르겠습니까? 당신이 개에게 사랑하는 형제여,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개를 형제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우리는 네 다리도 한 개의 꼬리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같은 근원에서 나오지 않은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를 우리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우리가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는 다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 주님과 우리는 같은 생명과 성분과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게 됨이 죄 없는 완전함이나 위치상의 변화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보다 더 깊고 더 높은 것입니다. 그것은 성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거룩이나 거룩하게 됨에 관한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학설은 거룩은 죄 없는 완전함에 대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가르침의 근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룩이란 위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강한 근거가 성경에 있지만 그것은 성경에서 언급한 거룩하게 됨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한 거룩이나 거룩하게 됨은 위치상의 변화와 함께 성분상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성분을 다룬 것이지 위치를 다룬 것이 아닙니다. 2장 11절에 거룩하게 됨은 위치에 관한 것이 아니고 성분, 곧 그 본성과 그 근원을 다룬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니 이는 그분과 우리가 다 한 근원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아버지에게서 나오셨고 우리도 또한 그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오 주 예수여, 당신은 아버지의 생명을 가졌고 우리도 또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성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형제들입니다. 주여, 우리는 당신과 같은 근원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6장과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난 거룩하게 됨, 즉 성분의 거룩하게 됨에 관한 기본 관념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누구입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기 전 그분의 원래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육신을 입은 적이 없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강력히 말합니다. 당신의 관념에서는 주님이 당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경륜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인자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 들리심.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는 인자이십니다. 이 인자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높이 들리시기 전까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없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분이 우리의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될 자격인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거쳐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께로 나서 영광을 얻고 높이 들림을 받아야 했으니 이는 그가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오심.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맏아들로 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맏아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맏아들과 독생자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독생자로서의 그리스도는 인성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성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육신을 입었을 때 그는 인성을 입은 것입니다. 그분의 이 땅에서의 33년 반의 인생은 하나의 과도기였습니다. 한면으로는 하나님의 독생자인 그분은 또 한면으로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그러므로 3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은 아주 특이했었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인성을 가지고 계시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인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성에 따르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부활하시기 전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그 어떤 것, 즉 인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그러한 인성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시편 2편 7절은 이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 예언된 것이 부활하신 날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말한 것임을 시편 2편을 인용하여 말한 사도행전 13장 33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성을 입으신 그리스도로서는 부활하신 날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신 것이며 그 후에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맏아들로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는 인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 위에 계신 동안 인성을 가지고 계셨지만 33년 반 동안의 인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인성에 속한 부분이 하나님께로 난 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신성만 갖고 인성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지만 오늘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만일 당신이 그러하다면 당신은 어떠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당신은 맏아들과 같습니까? 아니면 독생자와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가 인성은 물론 신성을 가진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독생자 아닌 맏아들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맏아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도 또한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맏아들, 즉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와 우리는 다 이 두 가지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맏아들이 나올 때만이 거룩하게 하시는 자의 거룩하게 하시는 직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육신이 되심, 십자가, 부활, 영광, 높이 들리심의 과정을 거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맏아들이 나온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우리를 거룩하게 할 자격이 있으시고 우리에게는 거룩하게 함을 입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시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입니다. 맏아들과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은 부활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습니다.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은 신성과 인성에 있어 다 동일합니다. 이러므로 그는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이 구속하신 죄인들, 의심할 나위 없이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하셨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형편을 만족해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 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래도 무언가 하나님과 문제가 있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당신의 느낌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느낌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뜻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만족해 하셨다고 말합니다. 죽음의 노예를 해방하심. 우리 죄인들은 구속을 필요로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노예였습니다. 우리의 운명과 그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의 노예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고 구속하셨다는 관념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관념은 매우 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이 점이 분명하게 언급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값을 지불받으셨고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문제가 없는 백성이며 이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완전하게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백성들입니다. 누가 우리를 다시 노예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미국을 자유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야말로 참 자유의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나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나와야만 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우리의 죄가 구속을 받아야 하며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아야 하지만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태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맏아들이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에게 역사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맏아들은 그의 많은 형제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에게 거룩하게 하시는 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시기 때문이며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아들이 될 자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으심, 십자가, 부활, 영광, 높이 들리심의 과정을 거치심으로써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이 과정을 거친 후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는 자격은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과 우리는 모두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분은 자격을 갖춘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오. 우리는 자격을 갖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당신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될 자격을 갖추었음을 깨닫습니까?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심, 많은 아들을 하나님께로 분별함.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께로 분별됨을 의미합니다. 거듭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지만 아직 하나님께로 완전히 분별되지는 않았습니다. 거룩하게 하심에 있어서 이 역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성분을 변화시킴. 두 번째로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성분의 변화를 받습니다. 이 변화의 문제는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성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가 생명의 요소를 섭취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밖에서의 변화나 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에서의 변화요. 생명의 요소로 말미암은 성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들을 맏아들의 형상과 같게 만듦. 변화된 결과 결국 우리는 그분의 형상과 같게 될 것입니다. 변화란 아담에 속한 성분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심. 변화시키는 역사의 기초를 둔 같은 형상으로 만드는 역사는 결국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는 구원의 원수에 대한 메시지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거듭난 아들들을 하나님께로 분별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요소로 그 성분을 변화시키며 그들을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며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성분상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옴.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왔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모두 한 아버지에게서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다 같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분과 우리가 다 한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와 주님은 모두 한 근원에서 나왔으며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한 생명, 한 성정을 누립니다. 이 생명과 성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변화시켜 그분의 형상을 닮도록 하는 역사 가운데 놓여 있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하심입니다.